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3절밖에 안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한번 함께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 사도가 쓴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왜 다섯 명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느냐? 하나는 핍박을 받고서 고난 중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때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말씀을 1장, 2장,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0절 조금 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2021년 뉴욕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서 성도는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은 모두 다가 말세다 말세다로 잘못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재림신앙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도가 지금 격려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격려하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꼽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고난과 성도들은 어떤 관계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는 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걸 하느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성도와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도와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을 보니까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핍박, 모든 환난을 지금 겪고 있다. 너희들이 그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성도와 고난은 뗄 수 없는 관계고 성도는 고난을 당하고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성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도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고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데 성도들은 누구나가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달라요? 조금 뭐 사실은 성경은 고난이란 의미 안에 핍박이란 말과 환난을 다 넣습니다만은 굳이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핍박 그리고 모든 환난이라고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한 거에 보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핍박이 뭔지 아세요? 핍박이란 말, 이 단어가 본래 어떤 의미를 갖느냐 면 노예를 가 이제 집에서 가둬놓고 노예를 집에서 이제 부리는데 이 노예가 탈출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 노예를 잡기 위해서 개를 풀어가지고 개들이 노예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 막 추격해 가는 이런 단어를 가진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핍박이란 단어예요. 핍박이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는데 진돗개가 한 10마리가 쫓아와서 자기를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핍박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핍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핍박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개를 풀어가지고 마치 추격하고 잡는 것처럼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부른 하나님이 부른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그런 핍박 가운데 두고 계실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로 신앙생활 잘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있지만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을 핍박이라는 말로 해요. 성도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쩌면 육체적으로도 또는 언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방과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배격당하고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계급에서는 어쩌면 쫓아내물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은 지금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경건한 자들은 핍박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성도가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끈끈하게 연결된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핍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가짜로 믿으면, 내가 예수와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면, 관계가 끊어졌다면 내게는 핍박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만 핍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뭐냐?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내용이 핍박이 뭐냐? 네가 성도이냐? 이것을 증명하는 그 증명의 수단이 바로 핍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런 핍박 안 받잖아요. 혹시 핍박 받으세요? 예수 믿는다 해서 핍박 받는 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두려움 받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어쩌면 두려움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귀찮은 것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쩌면 손해가 될까 봐 일부러 위선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 핍박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 놓은 핍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핍박을 받습니다. 또 성도에게는 보니까 모든 핍박과 환란이 있다 했어요. 환란. 환란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바로 환란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오히려 안 믿어도 있고 믿어도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 고통, 어려운 일을 우리는 성경은 환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도 받고 환란도 받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만 받을까요? 환란만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곤궁한 어려운 일,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을 아주 좁은 이 독 같은 데다 넣어서 꼼짝도 못하게 가두어두는 이런 것이 바로 환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막 완전히 얽매이는 거, 완전히 막 그냥 짓눌려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환란이란 단어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은 그런 환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자유와 축복을 얻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한다. 그런 일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환란을 당합니다. 그걸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 속에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은 이 성도에게는 있질 않아요. 그렇다면 왜 고난을 받는가? 성도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바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애따 고난 받아라, 고난이 주어지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다가오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옛다 너희들 고난이나 받아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한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싸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란 바로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로 이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고난의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이게 고난에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훈련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훈련을 원하세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사람이 게을러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훈련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훈련 과정에서 연단되고 정말 성숙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왜 이 힘든 것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나이까 오 주여. 이 고난을 벗어주시고 정말 꽃길만 깔아주시고 늘 꽃방석에만 앉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거 행복의 기쁜 노래만 부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제일 끝에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힘드십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로구나.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구나. 이 고난에서 쓰러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 보고 알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역시 너희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은 이 고난에 담겨진 정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것을 하나님 하셨을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매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야. 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고 뜻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이 너희에게 주어졌을 때 너희가 고난의 길을, 고난의 삶을,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들이 내가 부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고난을 겪었느냐? 그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너희가 과연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맺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 너희가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과 다르고 거룩했느냐?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당하면 당할수록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졌느냐, 고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게 어떤 자격을 주고 싶었는데 그 자격이 바로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고난 중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두 가지를 의도를 가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살았느냐 하는 족적, 그 결과를 하나님은 심판의 증거로 삼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증거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꼼짝 못한 공의로운 하나님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드리는 증거입니다. 이걸 보일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십시오. 좀 고난을 불평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이 증거를 만들어 오라는 그걸 거부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난이라는 것이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물이 뭐냐?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살아 행했던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삼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그 증거를 보시고 공의롭게, 아,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심판의 증거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판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 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행했던 고난 가운데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고난 중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였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겪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이에요. 더욱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몰라요. 고난이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아 돈도 좀 많고 건강도 해지고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좀 일도 좀 덜 해도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뭐 일이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못 믿는데 시간이 많이 나면 딴짓하느라고 또 하나님을 못 믿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을 묻는 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게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고난이 오고 똑같이 힘들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현실과 타협이 되거나 차라리 하나님의 진리를 배교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쉽상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이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자라고 더욱 자라고 있는가를 원하시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복음의 역사가 너무 짧아요. 겨우 3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것도 제대로도 못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짧은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겪는 이 혹독한 핍박과 환난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 여기도 자란다는 게 더욱 자란다. 이 더욱 자란다는 게 뭐냐면 자라나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정도 신앙이 자라겠구나 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했을 때 더욱 자란다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너희들 신앙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희들이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고난 중에서 짧은 기간 중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뭘까요? 그들은 감정에 휩쓸리거나 어떤 신비한 것을 쫓아가거나 또는 어쩌면은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 같은 현실적인 그들의 세상에 쫓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의 뿌리를 박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날마다 늘렸어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눈치 보거나 잠자는 것 같은 초라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강건하고 고난 중에서도 강건하고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 공동체를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면 그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천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의 표로 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들은 너무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괄목할 만한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이 있었지만 사랑 또한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과연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건강하고 좋아야지 남에게 사랑,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충분히 내 코가 석자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식질 않았어요. 이기적인 사랑,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해야 되고 나만 살기 위해서 남은 죽어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이 보면 오늘 말씀은 너희가 다라는 거, 성도들이 10명이었다면 10명이 다라는 거죠. 20명이었으면 20명이 다고 성도가 만 명이었으면 만 명이 전부 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각자가 서로 모여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서로 권면합니다.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수고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지 않나요? 사랑은 자신의 희생 아닙니까? 바로 그들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주님께서는 조롱과 멸시, 핍박, 박해, 그 다음에 어쩌면 거짓 증거에서의 모함, 수치, 모멸감 이런 것을 느끼고 어쩌면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장 육체적 고통을 느끼면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까지 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바로 그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새 계명을 주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새로운 계명이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계명이 너무 많았을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주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세 계명이 뭔지 알아요? 그것도 자신을 배신해서 금방 예수를 팔기 위해서 가롯 유다가 떠나자마자 11명의 제자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 새로운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좋다 좋다가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이 풍성하다는 것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는 거예요. 그것이 흐르고 흐르고 쌓이고 쌓여서 둑을 넘쳐나가지고 폭발적으로 넘쳐 넘쳐 흘러나는 이런 모습이 풍성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일 때면은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의 사랑.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는 4절에 나왔어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고난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참아야죠? 말은 쉽지만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그들이 경제적 겪는 그 고통, 이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뒤덮고 있었던 기근, 이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에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의 가뭄이라는 기록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가뭄 속에서 어쩌면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도저히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그런 생활고에 겪고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내요. 어쩌면 포기일지 모릅니다. 별대로 되라. 자포자기가 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도 이 팬데믹 현장에서 그것이 필요할지, 고난보단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포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은 마치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 로마서 8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루 종일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죽음에 직면하고 있어요. 핍박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살당할 양처럼 그들은 정말 처참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고 어쩌면 굴복을 하고 그 환경을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와 믿음, 인내라. 인내가 뭘까요? 인내란 말은 이 단어가 정확한 어떤 사람의 아래 서 있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든 모욕과 고통과 모든 어떤 힘든 것을 다 견뎌내는 이런 것이 인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저보다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이 주는 모든 것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는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고난 때문에 체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고난 때문에, 정말 고난 때문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는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금 성경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한다는 이 말은 뭐냐? 마치 전쟁에 승리한 용맹스러운 이 전쟁의 군인 용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서서 정말 늠름하게 서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그런 것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내란 비겁한 또는 나약한 또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더 담대한, 더 강한 어떤 투지가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이죠, 고난과 싸우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고난을 물리쳐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고난을 가지고 완전히 피해서 도망을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인내하고 견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의 증거가 되고,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바울사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가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그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 고난과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결코 고난은 영원토록 우리가 겪어야 되는, 영원토록 고난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상은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는 비교, 요새 말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믿음이 자랐다,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의 광야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떡갈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난의 광야에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황폐한데 정말 우뚝우뚝 솟아나는 떡갈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게 하늘로 솟아나르는 떡갈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사막에서 모든 것이 메말라, 모든 것이 다 바짝 말라버린 그곳에 마치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콸콸콸콸 넘쳐서 넘쳐서 흘러나는 사랑을 가지십시오. 강물과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한밤중에서, 고난의 싸움터에서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는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 성벽처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받았던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받는 모든 것이 정말 명확한 증거들이다. 너희들이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받는 자격 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는 얘기합니다. 만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환난일지, 곤고일지, 핍박일지, 기근일지, 헐벗음일지, 또는 어떤 위협일지, 어떤 죽음일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8장에 썼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났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처음 됐을 때 온 교회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다 모아갔어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빨리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물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무찔러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줬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시다. 사랑을 넘치게 합시다. 그리고 굳센 인내로 이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그래서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서 걷는 고통 중에 헤매는 소망을 잃어버릴 듯한 정말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곳을 봐도 우리는 힘든 것밖에 없고 들리는 소리는 신음과 한숨과 불평밖에 없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언제 멈춰져야 될지, 언제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언제까지 견뎌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장래 우리에게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이 고난과 환난 핍박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인내로 굳세게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